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또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는 줄을 믿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예외 없이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진리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돌아가자, 돌아가야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식사까지 같이 하는도다. 당시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 멀리했고 절대로 같이 밥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시는지 그 이유를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잃은 동전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비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 목자들, 곧 남자들을 들의 양이 100마리나 돼도 하나를 잃으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여자들, 은전이 10개나 있어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비로써 쓸면서 찾을 때까지 집에서 찾지 않느냐. 하물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버지들 가운데 아들 둘 중 하나를 잃으면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값 때문에 온 들판을 헤매다니고 하루 일당 은 한 전 때문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아들 되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유를 모두 동원해서 곧 목자의 비유, 어머니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는 자칭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자칭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신 겁니다. 이 세 비유 이야기의 요지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른 양의 비유 이야기 하신 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른 동전의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고 하시는가. 5절 6절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후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잃은 동전을 찾은 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죄인을 찾았기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들을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비판하느냐고 꾸짖으신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제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쁜 잔치에 동참하라고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들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 들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이 지도자임을 자칭하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죄인들, 세리, 창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환영하는 마음,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눈살을 찌푸리는가? 이 마음, 새 비유의 이야기가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비유 말씀 메시지의 전부인가? 주님이 비유 이야기를 셋이나 해주신 목적은 단지 이 진리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그럼으로써 더 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 각각 5절과 3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은 잃은 아들의 비유는 무려 22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이야기가 전달하지 못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셋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두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서 우리 자신을 봅니까?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오늘 이야기의 탕자에게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는 자신을 보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탕자를 미워하는 형에게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크리스천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 자신은 이 탕자와 같이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탕진한 사람 없습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어야 했던 사람 없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대부분 기껏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그저 한두 끼 걸러야 했거나 아니면은 라면이나 시리얼 같은 걸로 몇 주 때운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탕자와는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말씀이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탕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탕자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여기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자. 여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미워한 형으로부터 교훈을 받자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우리에게 관련된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탕자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도 그와 똑같이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떤 근거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 우리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꼭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탕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탕자로 만드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집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수십 리, 수백 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참 교제가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전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충만하다고 하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과 회당에서 거의 살면서 섬기고 가르쳤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셨다면은 이사야 때, 예수님 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바리새인들 일곱 번 완벽하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우맹들아 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가까이 거하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과 마음은 먼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마음은 이미 먼 딴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성화되지 않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일찍 일어나라, 너 골고루 먹어라, 공부해라, 방 좀 쳐라 하는 잔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어떤 청년이 너 이제 절약해라, 그렇게 살면은 직장을 얻겠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느냐, 또 혼전에 정결하게 살아라 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주권 하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는 아버지의 인도와 훈계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보다 지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기에 몸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좀 떠나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러한 습성, 그러한 본성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시고 이제는 낙원에서 살라고 하는데 그 삶에 만족하지를 못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고생을 직사도록 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사사시대와 열왕기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집이 낙원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참 힘이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힐끗힐끗 아버지 집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고원에 거하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 폈다 쳤다 폈다 하는 삶, 너무나도 조용한 삶,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삶이지만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들려오는 풍류 소리를 듣고 너 이제 선택하라 그랬을 때 고원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들판을 선택하겠다. 물론 들판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풍류 소리가 더 즐겁게 들리니까 살금살금 옮겨가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기를 진정 원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의 길 가는 것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원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단순하고 정결한 삶 사는 것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권유를 뿌리치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세대, 다른 문화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지 않고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 애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끼고 살고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하고 18살 되면은 운전면허증 따서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나가서 데이트하고 주말이면은 누구나 영화 보고 외식하고 다니는 것 뭐가 잘못됐느냐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돈을 더 주는 곳이 있으면은 하시라도 직장을 차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삽니다. 그 신실하다는 개념이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참 기쁨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여기 탕자의 이야기는 외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먼 나라에 가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이나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삶은 자동적으로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우리도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꼭 문란한 삶을 살아야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원들, 시간이건 물질이건 달란트건 기회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삼림의 짐승들,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것인 줄 아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참 자유를 찾는 사람들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호주머니를 푸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잘해봐야 11조 하고 조금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옆으로 막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왕성 교사님 설교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우리 나눌 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믿기에 첫째 주님을 신뢰하고 둘째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셋째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재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주 탕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탕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탕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긴박해지면은 아버지는 안중에서 없어지고 아버지의 일은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는 주일 예배조차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피폐케 하는 그러한 영화들 보러 다니고 또 쓸데없는 아이쇼핑하러 다닐 시간은 있지만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3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큰 희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무슨 재주를 써서라도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유독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시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탕진할 때도 많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목 제일 먼저 삭감되고 11조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남들 따라서 봉헌 후에 찬송가 71장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빚을 지고라도 꼭 삽니다. 융자를 받아서라도 꼭 삽니다. 우리 집 사는 거 다 융자 받아서 사는 거고 자동차 사는 거 다 융자 받아서 삽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고백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재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 하는 생각은 언어 도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또한 달란트를 탕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재주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많아지면 아버지 섬기는 일이 먼저 밀립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돌아다니는 나의 바쁜 스케줄에 빈 공란이 있을 때에만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재주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로 보상을 해줄 때에만 섬깁니다. 우리 많은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들 이거 돈 받고 합니다. 심지어는 반주자도 돈 받고 하고 솔리스트도 돈 받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탕진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모두 탕자의 삶을 살았던 기간이 길었고 지금도 탕자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탕자의 삶 계속 살다 보면 삶은 자동적으로 궁핍해지고 또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주려 죽는구나. 우리도 탕자와 같이 궁핍하고 주려서 죽을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야 탕자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명예와 권세에 굶주려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즐거움과 친구가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불이 넘고 실내 풀장이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1년에 한 달 휴가를 다녀도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억만장자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 많이 먹고 다녀도 하나님 말씀의 떡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줄여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속으로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 죽겠다. 나 이 모든 것 다 누리는데 만족함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물론 주님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먹음으로써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허하고 허탈한 삶, 그래서 마치 영혼이 다 메말른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 많이 마셔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갈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식 쫓아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물 좋게 먹는다고 좋은 정수기 설치하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헬스 클럽은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책과 전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뼈만 남은 앙상한 해골만 남은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줄여서 죽어가는 거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에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에 그래서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께 늘 기도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모이기를 기뻐하는 삶 우리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탕자와 같이 첫째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가서 둘째 아버지의 자원을 낭비하고 셋째 영원히 굶주려 죽는 삶 살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세상적으로 좀 잘 돼갖고 희희낙낙하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고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해골이 앙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때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교인, 저 성도의 참으로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삶을 좀 어렵게 해달라고. 삶을 좀 어렵게 해야 삶이 고통스러워져야 죽을 맛이 되어야 그때는 주님을 찾거든요. 둘째 아들은 노예의 처지로 전락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와 같이 살면서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17절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원어를 직역했는데 많은 영어 성경은 의역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부하고 떠나온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이 죄인 줄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뭔 큰 죄를 졌기에 이 죄를 고백하는가. 나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다 쓰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돌아갑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지금 있는 삶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굶주리고 지쳐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무겁기만 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작은 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매일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뛰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채 회개의 고백을 마치기도 전에 중간에도 못 갔을 때 아버지는 다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킵니다. 아들의 이전의 신분과 특권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 되찾은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에게는 이 세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었고 또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굶주리는 삶,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해서 집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음악과 춤과 잔치, 웃음과 친구와 부,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이런 것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탕진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구목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우리 지난주 선교 수련회 동안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나는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만큼은, 또한 내가 사는 데가볼리 지방에서만큼은 가야겠다, 어디든지 움직여야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아니면은 내국인들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작정한 성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와 전도에 관한 진리를 들을 때마다 찬송가 315장을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찬송 부릅니다. 주위의 죄인들에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위의 탕자들에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336장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왜 이 찬송은 부르지 않는가? 오늘 탕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은 생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긴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하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단순한 삶, 참 재미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지겨운 분은 없습니까? 매 주말만 되면은 매주 주일과 금요일에 남들은 그날 신났다고 온갖 곳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다니는데 우리는 금요일 저녁 때 이 구역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에 때우고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곳 가지 않고 또 교회에 모여서 또 구역 모임에 모여서 단조롭지만 지루하지만은 주님 예배하고 천국 잔치 벌이는 것, 이것이 재미없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실험을 해봤는데 몇 년 동안 해봤는데 큰 감명도 없고 나에게 큰 유익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1년, 2년은 한번 쉬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좀 떠나서 살아보자. 오늘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산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뇌리에 각인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익사이팅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이거 영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서 주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옴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했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될 사람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부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롯과 같지 않다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 주셔서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모든 인물에게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광야에서 소멸되었다면 나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다고 하는 자는 넘어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자는 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조심스럽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탕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삶에 유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하나님 집안에 늘 거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